사무엘하서 20장 14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가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구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대답하되 그러하라.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메라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요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니남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은 아일룻의 아들 요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구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도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는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그런 일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했다는 것은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요압과 아마사의 그 인간적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냐면은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 그 압살롬의 군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볼 때에는 이 아마사가 반역자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 곁에서 오랫동안 다윗의 군장으로 있으면서 다윗을 계속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함께 도망하면서 피하면서 다윗을 도와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충신이었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왕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상식적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요압을 좀 잘 돌봐주면서 요압을 높여주는 것, 그게 공신에 대한 예우고 또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요압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입지에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엉뚱하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 도와줬던 이 요압을 그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이 대신 반역자였던 아마사를 그 군대 장관에 세우는 아주 그 비상식적인 그런 정치를 다윗이 펼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반역자랄지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우해 주는 그런 정치도 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요압을 밀어내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를 도왔던 그 요압을 밀어내면서 그 자리에 아마사를 앉혀놓는다는 것은 이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정책을 표현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처럼 반역자들, 법으로 하면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역자들을 그처럼 받아주고 용납하고 또 그들을 대우해주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원칙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정책을 그대로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아마사나 압살롬 같은 그런 존재죠.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반역자라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은총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총 그 궁유를 이스라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반역자들을 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면서 그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렸다. 하나님의 정책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그 일을 다윗이 펼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아마사를 다윗이 받아주면서 또 군장의 자리에 세우는 그러한 걸 통해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다윗의 그런 정체에 대해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자질을 차지해버린 이 아마사에게 대한 어떤 반감, 또 다윗에게 대한 반감, 이런 게 어울려져가지고,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이제 아바사가 치기 위해서 유다 사람 오로 가고, 또 이 그런 와중에 속에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살해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베풀었던 용서와 사랑의 정책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걸 두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는 어떻냐는 거 그걸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겠습니다. 우리는 어떠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드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냐는 얘기입니다.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걸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할 거란 말이죠. 마음에 들 거란 말이죠. 나를 용서한다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용서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 그게 사실 우리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를 아니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건 내가 기분 좋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 저 사람을 내게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 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벌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심보거든요. 나를 용서한 하나님께서 다른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은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요나와 같은 그런 심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요나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심기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게 마땅하지 왜 그들에게 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하느냐 회개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가 볼 때 이방 나라고 감정이 안 좋은 그런 국가거든요. 결국 요나는 자기와 니느웨를 다르게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역시도 하나님의 용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난 죽어 마땅한데 왜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용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처럼 이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죽인 아마사나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더 잘못이 있는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허물은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 마땅한 대로 보고 있는데 자기를 군장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런 아마사를 군장의 자리에 앉혔다고 하는 이것을 요압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압살롬이 죽었다에 슬퍼하는 것도 요압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마치 그 돌아온 탕자에게 등장하는 맏아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맏아들과 집을 나간 아들을 두고 볼 때에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죄 지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에 돌아온 그런 사람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맏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 애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에 아버지 옆에서 계속 충성함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자기는 아버지 잘못한 것이었고 저 아들이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힘들어 일한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잔치도 베풀지 아니하더니 그 죄인으로 돌아온 그 잘못이 엄청난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더라 그런 얘기죠. 그걸 맏아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맏아들의 잘못이 뭐겠습니까? 과연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성경은 맏아들을 잘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맏아들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걸 아들로 취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 맏아들은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법으로 대했으면 아마 굉장히 만족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체감을 막 누렸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성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린 자꾸 내 행동을 보면서 별 잘못됨이 없는 나만 자꾸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죄인을 부르시고 용납하신다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려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것을 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맏아들 같은, 요압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성품을 드러내면서도 그걸 아무렇지 않게 여겨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느냐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전 마음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딴는 신앙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멀찌감치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아버지 심정을 도저히 헤아릴 줄 모르는 아들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치부되어 버린다는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아벨이란 성으로 피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그 아벨성을 포위를 해서 그 성을 쳐가지고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세바를 잡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다윗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처럼 지금 앞장서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밀리나 군정의 자리를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결국 군장이 되긴 또 돼요. 근데 그 이런 요압의 관심이 이제 어떻게든 내가 세발을 잡아야 되겠다는 여기에 집중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발을 잡기 위해서 세바가 숨어있는 아벨성을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세바를 잡는 게 이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전부고 그게 다윗을 위한 것이라 이리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벨성에 대해서는 이 요압이 생각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요압에게 아벨성에서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해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어 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합병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은을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메라고자 하시는도다. 어찌야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이러한 그 얘기를 요압에게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은 요압이 치려고 한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 어떻게 그러한 성을 메라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여인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벨성은 지혜가 있기로 유명한 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벨성에 가서 지혜를 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아벨성은 지혜가 있는 성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따라서 아벨은 그 기업의 일부란 것이죠. 아벨성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요압이 그러한 아벨성을 치려고 한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로 요압을 책망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말에 요압은 뜨끔했겠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탄고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고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피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대로 사실 요압은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죠. 세바를 잡는 게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을 치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게 된다는 사실을 요압은 미처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내 의도는 너희를 쳐서 삼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의도였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아벨에 대해서 생각지를 아니한 요압의 잘못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책망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름은 한 여인의 지혜하고 요압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요압의 어리석음, 그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을 치고자 한 자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냐는 것을 도외시해버리는 것. 그게 아벨의 어리석음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게 된다는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서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성경은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단순한 종교단체로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결성된 하나의 종교단체다. 그게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피로서 세워진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다.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각이 다른 점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은석교회 우리 교회를 그 중국 북대구 세무서 거기에 이제 법인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왜 등록을 하냐면은 기부금 뭐 확인서 할 때에 이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교회가 발행한 확인서 말고 교회의 고유 번호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인증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번호 받으려면은 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 법인 설립할 때 그 구청에 그 뭐 세무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등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종교단체입니다. 그렇게 등록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이렇게 수없이 말하지만은 이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뭘 두고 몸이라고 합니까? 바로 여러분은 두고 몸이라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 마음에 간직한 채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그런 여러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인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강연 듣는 게 아닙니다. 문화 강좌 듣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모였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래 하냐는 얘기죠. 제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모여있는 것이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예수님 피 흘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런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대한 감사함이 이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임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온 것이라면은 여러분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와 사랑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 높이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건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가 그러한 존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아래 있다면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지키고 붙들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지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지 더 인간 대 인간으로 보이는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난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놓고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작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 예수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모인다고 해도 교회라는 것의 소중한 관계, 그냥 은속계로 왔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그 지체적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모이고 있는 것,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요압처럼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게 보여지더란 얘기입니다. 천국의 원칙은 용서라겠습니다.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한다 그 얘기는요, 단지 내가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 이걸 기대하는 것,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사랑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긍휼을 내가 참 감사하고 그걸 내가 기뻐합니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긍휼, 사랑,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얘기에서 나올 것은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근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를 굳게 세워놓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고 자꾸 법으로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어떤 타인의 그런 허물들, 어느 실수들을 내가 말로 만들어내고 비판하고 판단기를 좋아한다면은 그것은 꼭 천국의 원칙에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본질을 허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곧 기업이라겠습니다. 하나님 기업이라겠단 말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두가 기업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고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업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책임지는 기업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여러분이 감정을 두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기업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고쳐가야 될 그런 존재라면은 남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침받아서 고침받아야 될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걸 믿으신다면은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가면서도 어떤 타인의 그런 부족함으로 끼었고 찍어내고 파헤치고 말을 만들어 내서 그 사람 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냔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기업을 삼키는 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느 한 사람 비난하고 그 사람을 치려고 할 때, 칠 때,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삼킨다는 사실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저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 모실 때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고쳐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기업이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것이 교회겠습니까? 예수의 몸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라는 관계에 의해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이든 나의 체면이든 나의 위치든 나의 위상이든 모든 것들은 지체라는 관계 안에서 다 묻어져야 됩니다. 지체라는 것들이나 무시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자존심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지체라는 관계는 덮어버리면서 그 위에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요압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날 위해서 세발을 잡으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아벨성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다.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오직 나를 위해 행동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압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을 세워가지고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책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인에게 이 말 들었다면 요압처럼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몸을 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몸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비난 조금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의도도 아벨성을 치는 데 있지 아니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 발을 잡아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의도가 어떠했는가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들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몸의 관계를 허물고 치고 도전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그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억을 삼키고 있는 그 순간들이 된다는 것. 그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은혜가 참으로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면 그 피로 이루어진 그 관계, 예수의 몸이란 그 관계, 이 모든 게 소중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심판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귀하고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모인다면 내 자존심, 내 이상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이나 내 이상, 내 체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될 대상이지 굳게 세워야 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랑 오히려 은을 삼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머물지 못함으로 결국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전파된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하면 내가 오히려 예수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나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우미함이라 그 말입니다. 남의 말, 남의 행동 볼 곳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냐 말입니다. 천국의 원칙이 보입니까? 아니면 옛 본성이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실상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단 말이죠. 이처럼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대적이었구나 사실을 보게 함으로써 나에 대해서 한없이 절망에 들어가고 그러한 나를 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나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를 새롭게 바라본 이러한 신자는 예수님 보혈의 귀함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될 것이고 대부분이 그 피로서 날개 소년 주님의 그 피로서 맺어진 그 지체라는 관계 역시도 내가 허물거나 내가 삼키거나 내가 욕하거나 내가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한양지혜는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높이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신자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과연 예수를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 관계를 내가 회방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면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 그게 신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지혜롭게 한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말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높이고 주를 굳게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것,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발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9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르라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었도다. 이런 얘기가 전도서에 나와요. 본문의 얘기를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인의 지혜가 성을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을 기억한 자가 없더라. 그 얘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힘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힘을 높이고 힘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게 세상이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힘이 높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그 무엇도 힘으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였노라. 종령에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의 소리보다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의 말이지 어른의 호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른의 호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기업을 삼키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 어른이 누구겠습니까? 목사가 어른이겠습니까? 장로님이 어른이겠습니까? 나이든 분들 어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위치인 존재입니다. 근데 교회가 뭘로 가르칩니까? 지혜로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어른은 예수님만 높이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신자가 진정한 어른입니다. 왜? 그로부터 배울 것이 있으니까. 요압처럼 힘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자인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우리들의 어른이고 참된 신자라는 것, 그걸 잊지 마시고 요압처럼 우리의 옛 성품이 나설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 기업을 삼키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깊이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혜 있는 자의 것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 높이는 그러한 일로 맞춰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가 그 성을 살렸음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참으로 힘이 아니라 지혜가 더 낫다는 그 말씀을 내 속 깊이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드는 것을 교회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어른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의 철없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기업을 삼키는 그러한 결과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직 우리 모든 관심을 우리 예수께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를 굳게 세우는 그런 지혜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